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과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고 7절 말씀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이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7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예,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수감사절 보내시고 가족들하고 또 친지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증거의 돌멩이를 마음에 쌓으셨나요?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서 요단강 그 강바닥에 돌무더기로 쌓아서 늘 그걸 바라보며 기억하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감사의 기억들을 쌓자고 했는데 2017년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무더기를 쌓는 그런 시간 되었기를 참으로 바라고 또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로 생활도 돌멩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만나가 매일 내려오고 이런 것도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서 기억할 만한 그런 게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절을 허락하시고 부활절 허락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한 것도 우리 마음속에 쌓아둘 그런 또 기억할 만한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강절이 다음 주부터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이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인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기예요. 대강절기는 포로 생활한 그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셔서 다시 본토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다시 왕 되실 것을 기다리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도 매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감사절만 사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 주님을 기다렸던 그 경험을 이 대강절로 매년 절기를 허락하셔서 아 정말 우리의 삶의 소망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더 충만해지시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더 잘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으면 정말 포로가 자유인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심령이 주님이 구원해 주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겠구나. 주님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기억하게 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포로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거든요. 포로 생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기간을 주신 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우리 대강절에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여, 곧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없이 포로로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이렇게 목마른 찬송 같고 슬픈 찬송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소망을 바라게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예,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그런 맥락에서 읽으셔야 돼요.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포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하면 대개 종말론과 연결해서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막 환상들이 나오고 시기와 뭐 날짜가 막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종말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기본적으로 다니엘서가 쓰여진 지 2500년 후인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전에 그 이전에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포로 생활하는 그 포로들에게 함께 포로로 가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개관하면서 쭉 그런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시점에서 역사서들은 열왕기 상하는 왜 망했는지 정직한 자기 평가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병이 걸려서 의사한테 가잖아요. 운동은 잘했는지 밥은 때맞춰 먹었는지 유전적으로 우리 가족력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정직하게 적어내잖아요. 진단하기 위해서 망한 백성이 왜 병에 걸렸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은 잘 섬겼는지 하나님이 주신 부로 이웃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그 권력을 유지하려다가 부를 유지하려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의 신을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은혜들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한 그것이 역사서예요. 열왕기상하. 지난주에 살펴본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라고 했습니다. 진단은 뭡니까?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처럼 약이나 먹어서는 치료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재활치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원치료하고 약 먹는 정도로는 안 되고 저쪽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재활치료를 받아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와야 된다는 그것이 진단입니다. 나쁜 무화과 먹지 못할 무화과처럼 됐다고 그렇게 이사야서 24장에서 예레미야 2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 저주가 아니라 회복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포로 생활이 징계이기는 하지만 징벌이기는 하지만 범죄함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회복시켜서 돌이킬 생각을 하고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제 그 처방인데 포로 생활 재활 치료인데 그때 어떤 약을 먹고 어떻게 운동할 것이냐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쪼그라들지 말고 원망 가운데 살지 말고 슬픔 가운데 살지 말고 열심히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줄어들지 말고 번성해라.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야 돌아올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너네가 잡혀간 도시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니까 회복되면은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라.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성령이 충만한 새 사람 만들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처방과 진단과 처방이었어요. 그렇다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뭐겠습니까? 실제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대로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그 백성이 그곳에서 쪼그라들지 않고 번성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하는 병상일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병상일지 치료 기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과 다니엘을 이번 주에 한꺼번에 하려고 무척 애를 쓰다가 그만한 실력이 못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번 주는 다니엘만 하고 다음 주에 에스겔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에스겔서 읽어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읽으시되 무슨 관점으로 무슨 에스겔서 어려워요. 사실 성경책 중에 불편한 책들이 조금 있는데 에스겔서가 참 불편합니다. 읽기가 표현도 굉장히 거칠고요. 막 노골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조금 또 이렇게 막 이상한 환상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큰 틀을 알고 읽으면 돼요. 큰 틀을 알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의 병상일지다. 그래서 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근데 그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선지서를 읽으면 자세한 부분을 다 이해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지서를 주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짐작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힘입니다.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뭐 꿰뚫고 뭐 혼이 안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뜻을 다 몰라도 돼요. 근데 내 품에 안고 자식에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시집 가기 전에 그 딸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엄마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듣기만 해도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읽으실 때 그런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로 간 이스라엘의 그 상태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말하자면 포로 학교의 커리큘럼 같은 거예요. 포로가 이제 재활 치료 기간이라고도 말씀했지만 또 특별한 학교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잘 배워서 이제 졸업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돼서 돌아오라고. 근데 그 학교에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지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 두 가지예요. 커리큘럼 하나는 포로 생활 가운데 나그네로 낯선 땅에 주인 아닌 끌려간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포로 생활 지침이 말하자면 윤리, 바른 생활 이게 한 과목이죠. 또 한 과목은 세계사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회복되고 지킴을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그 일 가운데서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도 그 다음에 등장할 메대와 바사라는 큰 나라도 아니 그 다음에 등장할 그리스라는 전무후무한 제국도 아니 그 다음에 등장할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도 아니 그 다음에 등장할 어떤 세계의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어서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과 역사를 세계사를 보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좀 큰 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기를 저주가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살으라고 했어요. 경작하고 그 땅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거기서 열심히 번성하라고 줄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그 일이 딱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요 애들 이름을 남자 아들 이름을 다니엘로 많이 짓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게 다 훌륭한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 중에 하나였어요. 다 바벨론이 이스라엘만 뭐 점령했겠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발탁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젊은이들을 막 먹을 것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인재로 사용하려고. 요새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그 연예인 기획사들이 젊은 인재들을 막 발탁해가지고 열몇 살 때부터 연습생으로 막 식단 관리도 하고 뭐 춤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공부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돌로 데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막 TV에 나오는 아이돌들, 가수들, 젊은 가수들이요 거의 막 5년, 10년씩 막 그렇게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참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비슷한 일이 바벨론 궁정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젊은 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탁이 됐죠. 그러다가 사람들 눈에 띄어서 이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들어맞았어요. 바벨론 왕이 인정해서 왕 밑에 아주 높은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망했거든요.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자기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딨냐 막 그러면서 자기 교만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탁 나타나잖아요. 바벨론 다니엘서 5장에 그러면서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 아무리 높은 황제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재본 것을 하나님이 다 계산한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에 미치지 못한 것을 그래서 그 나라와 권세를 다른 나라에게 나누어 줄 것을 경고하셨는데 이걸 아무도 알아볼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지혜를 기울여서 찾아낸 사람이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한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그때 주눅들지 않고 왕 앞에서 좋은 말로 적당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교만을 보시고 당신을 낮추실 것이다 담대히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웠답니다.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바뀌어요.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왕은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귀한 사람으로 남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라는 그 두 나라 연합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다니엘이 세 번째 통치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제일 높잖아요. 벨사살 왕의 부왕이 은퇴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은퇴한 왕이지만 여전히 왕이니까 두 번째로 높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누구란 얘기예요? 다니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두 왕은 죽었겠죠?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나라 바벨론의 대표자가 누구냐? 망한 나라 바벨론의 대표자로 새로운 점령국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와 메데스라는 그 두 나라의 그 새로운 나라의 그 왕을 맞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존중을 받고 존귀하고 그 나라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점점 번성하고 점점 유익해지고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좀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처음 들어보신 것 같죠? 다니엘서는 예레미야 통해서 그 땅에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보호해줄 테니까 번성하게 할 거니까 절망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하는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게토에 모여서 유대인들끼리 불쌍하게 낯선 이방인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살으라는 것이, 여러분 용감하게 사십시오. 이 낯선 땅에 와서,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할 일이나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류사회로 애들을 진출시키세요.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시키십시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하늘나라에 우리 본향이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우리끼리 모여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들에게 하신 말씀의 두 번째로는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땅에서 영원히 포로된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본토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으라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으라고. 다니엘은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이 번성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지위가 높아진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막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가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에요. 포로 생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인 것이에요. 믿음을 지킨 것이 영향력이 커지고 번성한 계기와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영향력이 커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잃어버릴 것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번성하시기 원합니다. 부자 되시기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높게 해주신 것이라면 높은 지위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이 점점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다니엘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믿음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하는 그 시험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처음에 그 성패의 결과가 되는 것은요, 발탁되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바벨론 궁정에서 바벨론의 그 더러운 음식을 먹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느냐,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깨끗한 음식만 먹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뭐냐면은 발탁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서 이겼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얼굴이 더 빛이 나서 오히려 발탁이 됐잖아요. 그렇게 발탁이 되고 나서 또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잃어버릴 게 더 많아지잖아요. 이 바벨론 왕이 금상을 세우고 모든 민족은 다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포로로 끌려온 절민류 중에 하나였으면, 이름도 안 알려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 뭐 절을 하거나 말거나 누가 뭐 상관하겠어요 그게. 근데 발탁이 돼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절하지 않는 게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는 저 낯선 자가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 벼슬까지 하면서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막 고소가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고 예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막 일부러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읽은 다니엘서 6장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예 뭐 큰 잘못을 해서 그게 눈에 띈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처음부터 넘어뜨리려고 왕에게 이렇게 막 아부를 해서, 왕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은 아무도 왕에게 외에는 절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세상에 막 공포하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요. 다니엘은 그때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거든요. 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그런 법이 공포됐고 왕이 도장을 꽉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날 밤에 저녁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도 더 커진 거죠. 더 높아진 만큼 잃어버릴 것도 많은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능히 감당합니다. 영향력이 커지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만큼 책임도 커지고 그만큼 믿음의 시험도 강렬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커진 영향력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버렸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커진 영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한다고 해서 이뤄놓은 그 성과와 성취가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버리기가 너무 어려우면, 놓기가 너무 어려우면 차라리 안 갖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요새 세상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세계 각지로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지키려다가, 그 멋진 인원수를 지키려다가, 할 수 있는 그 성취를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놓고 그것을 주신 근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이게 없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성취 때문에 이게 없어질까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그런 엄청난 점점 더 심해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믿음의 시험을 붙잡을 수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내 지위가 없어지더라도, 아니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내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리라,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았을 때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다니엘의 지위가 지켜줬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충성한 왕이 지켜줬나요? 아니에요. 왕도 어쩔 수 없어서, 왕도 다니엘을 지켜주고 싶은데 자기가 잠깐 마음이 교만해서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법을 내려놓고 다니엘이 그걸 어겼다고 하니까 자기도 함정에 걸린 것을 깨닫고 지켜주고 싶은데 밤까지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한 말이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구나 메대 바사의 법은 왕이 한번 법을 공포하면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도 다니엘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후퇴를 했나요?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보라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숨은 겁니다. 자기가 남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은밀히 도망한 것도 아니고요, 몰래 숨어서 해야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막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해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왕도 지키지 못했고, 다니엘의 지위도 지키지 못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험도 더 많을 거고 지켜야 될 책임도 많아요. 그렇다고 숨어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몸보신 날면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성하고 책임이 많아졌다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고 어떤 장군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리려 하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 것이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드십니다. 산들이 시온을 두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뒤에 우리의 속에 위에 아래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보호함을 찾지 말자고요. 다른 은혜를 찾아다니지 말자고요.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내가 쌓아오는 부가 나를 지켜줄 거라면 생각하지 말자고요. 정면 돌파하자고요. 하나님께로 정면 돌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세요. 오늘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요. 다리오 왕이 자기도 지켜줄 수 없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알고 나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을, 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네가 영원토록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권세가 끝이 없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알아라. 자기도 왕인데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왕인데 그 권세를 따라올 자가 없는데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온 세상에 자기 입으로 공표하게 됐잖아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얻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처음으로 번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이 든든한 줄을 알아서 다른 것 놔도 다른 것 없어져도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 되신 것을, 모든 인류의 구주 되신 것을, 그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두 번째 커리큘럼이 세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니엘의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인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다니엘서 이 뒷부분은 그 세계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7장 읽었는데 뭐 짐승들이 나오고 뭐 큰 금신상이 서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여러 다니엘 짐승들은 큰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사 속에서 등장할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진행을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막 등장해서 서로 물고 뜯고 뼈를 꺾고 막 뿔을 꺾고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날의 마지막에 다니엘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상은, 보여주신 비전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왕, 옛적부터 영원토록 계시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데 그곳으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 가운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라를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도, 꿈의 왕이 큰 무슨 신상을 하나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이랑 팔은 은이고 몸통은 동이고 그 다음에 발은 쇠로 되어 있는데 발가락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세계사에 등장할 그 세계 제국들, 뭐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 뭔지는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으리으리해 보이고 뭐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은 세계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럴지라도 그 결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어떤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산산조각내버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고 그 나라를 꺾을 자가 없는 것으로 이상이 끝나거든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다 그렇게 세계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지만 그 결국은 그 모든 왕들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모든 나라의 참된 권세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7장에서 인자가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잖아요. 그 일을 똑같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뭐라고 다시 설명하냐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족속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 우리나라가 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우리가 대박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의 용서의 능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에 자기 나라를 펼치시는 것이 우리 대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같은 나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인정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이라도 부라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도 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박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포로 중에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로된 백성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가난한 땅으로 오셔서 그 가난한 곳에서부터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그 십자가로부터 부활과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충성하고 믿고 살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려면 성공 못할 것 같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틀림없어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작전을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장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뜻을 알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놓으신 그 자리에서 포로 생활일지라도 높아지면 높아진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람들이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맡기신 일을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그때 인자가 다시 와서 나라를 세울 텐데,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럴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기쁨에 동참하, 나의 큰 나라에 큰 귀하고 높은 사람이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섭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기 원하십니까? 그 나라에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포로 생활 같을지라도,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전 짜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이 허락하신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기쁘게 만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거룩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다, 그 자리가 내가 구원자 되는 자리다, 그 자리가 나의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다, 그 자리가 네가 존귀해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네가 살아나는 자리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크게 쓰신 것처럼 우리를 크게 써주시고, 하나님 작은 자리에 보내실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함을 받을 줄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